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상공을 날던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격추돼 그 안에 타고 있던 군 장교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군 수송 헬기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9월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공습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리아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어제 유엔이 후원하는 반군과의 제네바 평화협정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앞서 몇 차례 진행됐지만 폭력 사태가 지속되자 중단됐으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오늘 지난달 쿠데타 과정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머물던 호텔을 공격한 혐의로 군인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는 휴양도시 마르마리스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가 발발한 지난달 15일 마르마리스에서 휴가 중이었으며 당시 쿠데타 군부의 공격 직전 호텔을 떠나 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고 군사 보좌관을 포함해 약 1,400명의 군 인사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번 주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어제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가두 시위를 벌이며 미세우 테메르 임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뒤 시내 중심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상파울루에 모인 시위대는 호세프 대통령을 영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오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올림픽 개막일에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에서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도쿄도는 앞서 도지사 두 명이 자금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당선인은 어제 출구조사 확정 발표 뒤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남녀노소,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빛낼 수 있는 도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고이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21명의 후보 중 여성 최초의 도지사로 선출됐습니다. 고이케 당선인의 첫 공식 업무들 중 하나는 2020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 대표로서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0년 이상 침체되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오는 7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태국 정부의 개헌안에는 정부가 불허하는 공중보건서비스 감축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총리를 다수당이 아닌 상하원 합동에 의해서 선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군부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논쟁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활동가들과 학생 80여 명을 체포하고 일부 언론사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량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새 보안법은 나짐 라작 총리가 보안상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이 법이 총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인권 억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집 총리는 현재 부정부패 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비판 논자들은 통과된 이 법을 나집 총리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중 30%는 연좌제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혁명...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한국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 등 수십 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내후년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1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8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30%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연좌제로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되기 전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와 평양시, 량강도 순이었고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10명 중 3명은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임명 사전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258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 132명, 불평 불만 등 말 반동이 102명, 불법 월경 72명 순이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에 연좌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10명 중 5명 정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 적용을 받아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분석입니다. 연좌제 수감자는 80년대엔 40%, 90년대엔 3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선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1%, 연좌제는 16%였고 2010년대엔 연좌제가 31%,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0% 순이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한국에선 1980년에 공식 폐지됐지만 북한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수감 전 거주했던 지역으론 함경북도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평양시와 량강도, 평안도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로 확인된 51명은 모두 남성으로 경비대원이 51%로 절반이 넘었으며 보안원 30%, 개호원 8% 순이었습니다. 의사와 교사 등도 한두 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천여 명의 탈북자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추가 심층조사, 그리고 기존의 센터 측에 보관된 자료 중 구체적 인물정보 확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인 수용소 근무자와 피해자인 수감자의 명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 명단 공개는 북한 인권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아울러 한국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북한의 관리소는 한번 수감되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일정 기간 수감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뉜다며 한 개 관리소의 수감 인원은 5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들은 점차 통폐합되어 2016년 현재 남아있는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와 함경남도 요덕 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제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제25호 관리소 등 4~5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됐으며 평안남도 북창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는 출소가 가능했던 혁명화 구역을 없애고 관리소 전체를 완전 통제 구역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실장의 설명입니다.
녹톡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혁명화 구역이 없어졌다라고 그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으로 와서 북한 인권 또 그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증언이 많아지면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인 어떤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명화 구역 자체를 없애고 완전 통제 구역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수용소 폐쇄와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등으로 과거 15에서 20만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대표로부터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29일이었죠. 이곳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노체인이 하고 있는 북한 정보 유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연대별로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금 최신 기술로 보내고 있는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 컨텐츠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대북 제재 관련 부서에서 나온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게 고가가 아니고 저가인데 아주 저가인데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북 제재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보내는 컨텐츠를 기존에는 뭐 여기저기 컨텐츠를 우리가 얻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도 아니면 또 자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뭐 국영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북한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드론 무인 비행기죠. 이 무인
그렇죠.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 드론을 이용하셨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드론은 작년 5월 초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고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드론을 보내게 된 계기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부터 엄청난 단속을 해가지고 탈북이 용이하지 않고 또 탈북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으로 중국으로 일명 밀수라고 하죠. 도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600이 됐다, 바로 1000만 원 됐다, 작년부터는 160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도저히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드론 택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 날씨 조건이나 바람이 좋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보내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엄청 우리가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로 북한의 드론을 통해서 보내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북한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국가들, 다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낸다면 드라마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요. 드라마 배경, 저 바탕에 깔린 내용을 보면 솔직히 북한에서는 뭐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자고 해도 정말 한 6개월 벼르고 한번 먹을 정도 그 정도지만 한국에서나 드라마를 보면 먹고 싶으면 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이 엄청 동경이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걸 돌이켜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냈고 또한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냈는데 헝거게임이라든가 매드맥스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생명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떤 때는 그 소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해가지고 당신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아니면 자비를 베풀면
네.
나중에 그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신들러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예능이지만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 뭐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 세계로 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뭐 눈으로 봐서도 만족, 대리만족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 내 특정 지역에다가 이런 정보를 보내실 텐데요.
네.
북한 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살포의 원칙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살포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살포하게 되면 신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져가지고
네.
지금은 살포 아니고 배송의 원칙에서 정확한 한 사람한테 배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지인한테 어떤 장소에 뭐 얼마씩 갖다 놓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큰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솔직히 USB나 SD카드를 마음대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네.
내놓고 팔지는 못하고 그냥 암시장이죠. 있다고 하면 보고
네.
돈 받고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안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 이런 분들 그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활동가로서 북한에 정보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하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아직 북한이 그 어떤 외부 정보를 보내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핵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북한이 근로자들이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북한이 물론 간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북한 주민입니다. 근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느나 그 사람들이 의식 변화를 가져오면 그게 핵무기가 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더 많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전부터 더 많은 콘텐츠를 주입시키고 했더라면 절대로 북핵이 위협이 될 수가 없었는데 조금 방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냥 뭐 외부 정보를 놓고 정말 당신들이 그 어떤 19세기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죠.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아마도 저희가 지금 뭐 교육계 단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네.
또 아마도 어떤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석 대 드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몇십 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보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도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로부터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이민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싱가포르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는 앞서 지난 6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한국 외교안보부처 공무원 등 수십 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빈번해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교 안보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상당수의 계정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외교부, 방위산업체, 대학교, 유명 포털 사이트 등으로 위장한 27개의 정보 수집 사이트를 만들어 전자메일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의 보안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피해자가 가짜 비밀번호 변경창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범행 대상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출입기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등 90명이며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해 56개의 계정 비밀번호를 빼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오간 각종 비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 기밀 자료가 유출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 수집 사이트를 개설하는 업체와 범행에 사용된 중국 선양 인터넷 주소와 수법이 과거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과 같아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한국 외교안보 부처들은 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북한에 대해 사이버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엄중한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번 사건으로 부처 내부망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이 해킹당한 사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전자우편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문서는 개인 자료일 뿐 공문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해킹 시도 대상자는 현역 군인 두세 명으로 기밀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을 외부에서 쓰면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사무실 내에선 상용 메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외교안보 부처의 내부망이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직원들의 상용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해서 내부망에 있는 기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입니다.
북한의 그 핵위협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것이 사이버 위협이고 이 사이버 위협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고급 정보들을 갖다 해킹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발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불만을 품거나 자신들의 대형 도발을 전후한 시점에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한층 철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깝게는 4차 핵실험을 볼 때도 전후해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이번 그 외교안보 공무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시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전조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해 변조한 6.25 테러는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그리고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은 유엔의 북한 인권 의제 논의라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2018년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체육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북한의 리용선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가 바라고 민족이 바라는 일인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자신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빨리 마주앉아 무엇을 전진시키고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 오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를 겸하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태권도연맹 본부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최근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인류라면 다 참여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평화올림픽이라는 원칙 아래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거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체육 교류 등을 계속하자는 게 북한 측 입장인데 남한에서 문을 닫고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우선 앉아서 얘기해야 속마음을 알고 타협을 할 방도도 생길 텐데 전혀 마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내년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2014년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월 국제태권도연맹의 무주 방문 의사와 관련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뤄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리용선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남북 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책임을 미루는 발언을 한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청소년 통일 101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그리고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7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제15회 청소년 통일 101장 전국대회 본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통일 101장 대회는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쓰기와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 전국대회인데요. 글을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며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제15회 청소년 통일 101장 전국대회 행사로서 금년에 15년째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청소년 늘 이제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통일념은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또 기행문 쓰기, 뭐 만화 그리기, 서예, 동시 읽기 등등등 해서 종합대전에서 이제 합동으로는 좀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워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필로 써서 실제로 지금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지를 이렇게 북한에 전달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제 교류가 된다면 뭐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수학여행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이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국 학교와 해외 한인 학교의 33,6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르고 이번에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130명의 청소년들과 19명의 우수 지도교사들 그리고 11개의 우수 지도기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대회의 수상자들입니다.
그림 그려서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큐브를 그리고서 통일을 맞추자는 뜻으로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어요.
편지 쓰기 부분에서 동상 수상했습니다. 북한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 등등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북한 친구들은 잘 모를 법한 우리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글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학교 생활은 또 어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백일장 하게 됐는데요. 제 진로 얘기도 쓰고 북한에 관한 생활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썼어요.
서서울 생활과학고에는 통일관이라는 따로 시설되어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통일쌤이 따로 계시는데 그 쌤 수업에서도 많은 걸 배워서 수업 시간에 쓴 통일 편지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일관에서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몇 년이 다니는지 그런 걸 배우는데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제가 느낀 바를 쓰면서 북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쓰고 편지를 써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제2회 통일박람회 2016과 전국 각 학교에서 시행한 기행문 쓰기, 만화 그리기, 사진 촬영, 창작음악, 동시 짓기, 사행시 쓰기, 서예 등 7개 분야에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만화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 자체를 대한민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호랑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서 통일 관련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됐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만화를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걸 그리면서 좀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뭐지 친구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편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통일백일장 전국대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통일과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청소년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입상자 모험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금년은 뭐 1월 달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 통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남북청년 교류연맹 명칭과 같이 그 마지막 목표인 그 남북청소년 간의 교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남북청소년 교류가 된다면 또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6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 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으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 도지사,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요. 오늘이 중국의 건군절, 인민해방군 창건 89주년인데요. 세계적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조지프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터키에서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하고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군 총사령관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11월 본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우선 일본 도쿄도 도지사죠. 네. 선거가 있었는데 역사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쿄는 인구 1300만 명의 거대 도시인데요. 이 도쿄도를 이끌 첫 여성 도지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64살의 우익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당선된 건데요. 어제 실시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이 고이케 후보가 44.8% 표를 얻어서 27.6%를 득표한 자민 공명 열림여당의 마스다 히로야 후보, 또 20.7%에 머문 야권 4당 단일 후보인 도리고의 순타로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졌습니다.
예. 자, 이름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당선자 어떤 인물인가요?
방송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992년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에 참의원과 중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8번 당선되는 이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또 드물게 일본 방위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는데요. 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우익 정치인이다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네. 극우 성향 정치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 당선자는요, 일본 그 아베 신조 총리와 같은 일본 집권자민당 소속이지만 아베 총리와 이 정치적인 경쟁자라서 이번 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활동해온 대표적인 극우 단체인 일본의 회의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에 나섰고요. 우익 집단의 활발한 선거 운동에 힘입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 고이케 당선자가요, 과거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군국주의 복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반한국인 단체 제트크에서도 활동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 성향 때문인지 한국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은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 당선자는요, 중의원과 방의상으로 일할 때 한국과 여러 번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이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 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을 당시 종군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일이 없다는 점을 지금까지도 굽히질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이 전임 도지사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약속한 신주쿠 제2한국학교 설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극우적인 주장을 표현만 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실제 활동에 나섰던 전력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역사 왜곡 단체로 알려진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 모임을 최근까지 지원하기도 했고요. 지난 2007년에는 이 미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일본 총리실 차원의 저지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네, 도쿄조지사의 영향력이라는 게 물론 뭐 한 도시의 행정 책임자이긴 합니다만 그 지위상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인가 봅니다.
예, 도쿄 도지사는요 일본 정치권에서 총리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중앙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집행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도쿄 시장을 맡았던 이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의 경우에는요 당시 중국을 겨냥해서 난징 대학살은 중국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거나 또 북한 따위가 허튼 짓을 하면 한 방에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이 자극적인 언행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도지사였습니다.
예. 국제사회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의 중앙정부와도 마찰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예산 문제를 놓고 이 고위계 당선자는 올림픽 개최 비용을 상당 부분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헌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베 정부의 정책에 또 적극 협조할 걸로 전망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일 건군 89주년을 맞았군요.
네. 오늘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인 이 건군절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이른 아침 수도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에서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국기 개양식이 진행됐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4만 5천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몰렸다고 합니다.
예, 중국군 최근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뭐 그다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걸로 평가됐는데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병력 수에서만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건군 89주년을 맞은 현재 이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자체 생산 최첨단 장비로 무장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에 맞먹는 군사 대국의 면모를 또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군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서 육군 통합지휘기구, 전략지원부대, 로켓군 등을 창설하는가 하면 또 기존 7대 군구를 새로운 5대 전구로 개편한 군 개혁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특수부대 조직 활동 내용을 본단 통합사령부를 구축하고 안정화하는 일이 중국의 이번 군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중국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인 CCTV가 오늘 이 건군절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는 강군이 필요하고 강군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방 분야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게 중국의 뭐 안에서만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지금 해외 군사 활동에도 주의를 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자료에 따르면은요. 현재 인민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해외 파병 규모가 통산 3만 명에 이릅니다.
예.
이렇게 중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작전 중에 목숨을 잃는 병력도 속출하고 있어서 해외 파병 중에 희생된 중국군 장병이 국가적 영웅으로 중국 언론에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예, 3만 명이나 되는 해외 파견 중국군 현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해외 파병된 중국군의 임무는 이 국제연합 UN과 협력하에 진행되는 평화 유지 활동인데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해외 군사 기지 확보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동부 중동 지역과 가까운 위치의 작은 나라 지부티 정부하고 10년 군사기지 사용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사실이 지난해 말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중국 국방부의 우첸 대변인이 중국군의 해외 기지 확보는 전적으로 국제 평화의 유지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이런 노력이요. 해외 군사 활동 확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가요. 미국은 지난 150년간 전 세계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파견했다면서 미국이 과거에 했던 것을 중국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인터뷰를 통해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군 병력의 활발한 국외 활동과 해외 기지 확보 계획 등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 해상 영향력 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 합참의장이 터키를 방문 중이죠?
예, 조지 푸덤포드 미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 터키를 찾아서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군 총사령관하고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를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터키 정부가 지난달에 발생 직후에 진압된 이 군사 반란 이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권 탄압과 독재 정치 우려로 미국하고 이 갈등을 빚어오는 상황입니다.
예. 터키 정부가 군사 반란 처리 과정에서 미국 측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터키 정부가 군사 반란을 진압한 직후부터 반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팻 훌라후 겔렌을 송환하라고 미국 정부 요청을 했지만 미국이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호응하지 않자 정부 성명과 언론 등을 통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또한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정보기관이 군사 반란을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을 최근 잇따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양측 사이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미국의 군사 책임자가 터키에 간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터키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연합군의 이 ISIL 격퇴전에 있어서 참 주요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터키 정부가 이 반란 연루 혐의를 물어서 군장성 40% 이상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ISIL 격퇴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ISIL 격퇴전에서 공습 활동에 사용되는 터키 영토 내 인지를 기지 활동에도 이 안 좋은 영향에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지를리 기지에는 현재 미군 3천 명을 포함한 서방 병력에 주둔하면서 ISIL 공습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던포드 합참 의장은 터키 당국자들과 만난 이후에 인지를리 기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달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각각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된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의 경쟁 지금 뭐 한창 가열 중이죠?
그렇습니다. 주말은 많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때입니다만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또 선거 운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주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또 바로 유세에 나섰는데요. 주요 경합주인 오하이오주하고 펜실베니아주를 버스로 여행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오하이오주나 펜실베니아주 모두 제조산업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인데 네. 클린턴 후보가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클린턴 후보가 이 지역의 여러 공장을 들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기업인인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같은 외국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부유층과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 역시 이제 경합주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차례로 찾고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서로 상대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어제 이 팍스 뉴스에 출연한 클린턴 후보가 특히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 이런 클린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라는 반응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ABC 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를 해서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전당대회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갔었어요. 한때는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 역시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콘설트가 어제 미 전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43% 대 40%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4%였고 클린턴 후보가 40%였기 때문에 앞섰었는데요. 하지만 응답자 가운데 약 17%, 그러니까 미국인 5명 중에 1명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시간 여기서 줄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3에서 8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기온 27도가 되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기온 29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23도, 최고 26도, 함경북도 청진 역시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역시 구름량 많고 최저 22도, 최고기온은 26도, 량강도 해산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 강계는 구름량이 많겠고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기온은 30도, 희천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3에서 6미터, 먼 바다에서는 4에서 7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4에서 6미터, 먼 바다 5에서 8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백성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B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상공을 날던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격추돼 그 안에 타고 있던 군 장교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군 수송 헬기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9월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며 공습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리아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어제 유엔이 후원하는 반군과의 제네바 평화협정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앞서 몇 차례 진행됐지만 폭력 사태가 지속되자 중단됐으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조직원들에게 러시아에서 지하드, 즉 성스러운 전쟁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ISIL은 어제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9분짜리 동영상에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사막에서 차를 몰며 푸틴은 들어라, 우리는 러시아로 갈 것이고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 형제들이여 성전을 수행하고 그들을 살해하며 그들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무장한 남성들이 사막에서 장갑 차량과 천막을 공격하고 무기를 빼앗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ISIL이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ISIL과 알카에다 대응하기 위해 군사와 정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터키 군은 지난달 쿠데타 과정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머물던 호텔을 공격한 혐의로 군인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는 휴양도시 마르마리스 인근에서 이뤄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가 발발한 지난달 15일 마르마리스에서 휴가 중이었으며 당시 쿠데타 군부의 공격 직전 호텔을 떠나 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고 군사 보좌관을 포함해 약 1,400명의 군 인사들을 해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어제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가두 시위를 벌이며 미세우 테메르 임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뒤 시내 중심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상파울루에 모인 시위대는 호세프 대통령을 영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오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올림픽 개막일에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법 위반 혐의로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쯤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도쿄도는 앞서 도지사 두 명이 자금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당선인은 어제 출구조사 확정 발표 뒤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남녀노소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빛낼 수 있는 도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사항을 역임한 고이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21명의 후보 중 여성 최초의 도쿄 도지사로 선출됐습니다. 고이케 당선인의 첫 공식 업무들 중 하나는 2020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 대표로서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오는 7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태국 정부의 개헌안에는 정부가 불허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 감축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총리를 다수당이 아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군부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논쟁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